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제작을 하였는데 바로 저희 채널 회사 대표님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아이돌을 참 좋아해서 거의 모든 아이돌의 음악들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3초만 듣되 노래가 좋으면 3초 이상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3초 이상 듣는 음악들은 항상 대박을 터뜨린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안 터진 음악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 노래가 역주행해서 요즘 핫하잖아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네, 이 브레이브걸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대표님이 브레이브걸스 축하 기념으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대체 이 역사와 브레이브걸스 롤링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역사적 인물 중 노래처럼 처음엔 빛을 발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그 진가를 인정받은 뭐 말하자면 대기만성형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만성형 인물이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장영실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천민이었으니 뭐 흙수저보다도 더한 흙수저였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영실은 사노비가 아니라 공노비, 즉 관노비였습니다. 국가 행정부처에 소속된 노비였다는 뜻이죠. 자, 지체 높은 주인님의 수발이나 드는 노비가 아니라 오늘날의 부산시라고 할 수 있는 동네 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실이 손재주는 동네 부에서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다른 신분도 아닌 노비의 재능을 알아봤다는 건 당연한 말이지만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장영실이 그런 뭐 물건 만드는 일에 엄청난 애정을 보여줬다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장영실이 실력을 썩히고 띵가띵가 놀면서 뭘 안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노비 따위에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노비의 신분으로 세간의 집중을 끈 건 그만큼 발명품 제작에 열과 성을 다하여 꾸준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매진했기 덕분이었겠죠. 이런 명성 덕에 장영실은 태종 이방원 치세의 수도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의 관노로 일하게 됩니다. 어차피 노비는 매한가지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한양에 올라간 덕에 세종대왕을 만난 게 아닙니까? 혹자는 장영실이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실의 재주를 알아보고 그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종대왕을 만났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운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장영실이 한양에 올라와서 다른 관노처럼 똑같이 일했다면 세종대왕의 그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을까요? 장영실은 자기가 스스로를 PR한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직접 스카우트한 겁니다. 그 뜻은 장영실의 실력이 궁중에서도 퍼져 있었다는 뜻이겠고 구체적인 일화는 없지만 관노 따위의 실력이 유명해지려면 웬만한 노력으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야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장영실이 관노로서 일할 때 언젠간 국왕전하가 날 알아봐주겠지? 뭐 이런 희망을 갖고 일했을까요?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꾸준히 하니까 그걸 주변에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겠죠. 이순신 장군도 늦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했잖아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은 무과 재수생입니다. 한번 떨어졌어요. 32살에 재수로 무과에 통과합니다. 그것도 32살 때 가장 말단인 종구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진왜란 때 영웅이 되었나? 절대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함경도에서 정말 개고생했죠. 물론 친구 류성룡의 도움으로 나중에 파격승진을 하긴 하지만 전라 여수사로 부임한 게 47세였으니까 나이를 고려하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바로 이순신 하는 건 쉰 직전의 나이입니다. 뭐 군 장교 하니까 김유신 장군도 떠오르네요.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백제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김유신은 초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이 김유신의 아버지가 신라 왕실의 공주와 사랑에 빠져 모두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방으로 사랑의 도피를 떠났기 때문에 김유신도 그렇게 금수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선 귀족들에겐 이 수도의 사냐 아니면 지방의 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김유신의 집안이 금관가야 왕실이었기 때문에 신라 정통 귀족들이 보기엔 외국 출신의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유신의 20대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나중에 김유신이 신라의 영웅이 되니까 후대에 김유신의 20대를 각종 신화와 전설로 도배시키지만 공식 역사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김유신에게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김유신이 군인으로서 전쟁에 투입된 첫 기록이 무려 김유신의 나이 35살입니다. 그렇다면 20대의 김유신은 스스로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많고 불안했겠습니까? 자, 예술적으로 넘어와서도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시대를 연 겸재정선도 그림으로 명성을 처음 떨친 게 37살이었고 그 유명한 그림 인왕제색도는 겸재정선이 60대 완성한 그림입니다. 무대를 세계로 넓혀볼까요? 중국에서 대기만성 하면은 손꼽히는 인물이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진문공입니다. 이 춘추전국시대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이 중 춘추시대는 중국 본토가 수백 개의 작은 제후국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한 다섯 개 나라를 춘추오패라고 불렀는데 이 오패 국가들 중에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를 춘추오패 반열에 오르게 한 장본인이 바로 진문공입니다. 진문공의 본명은 중이입니다. 중이는 계모를 잘못 만나서 자기 친형은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벌을 받고 중이는 외국으로 쫓겨나 무려 19년이나 방랑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중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포기하지 않았느냐? 단순합니다.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고생고생하며 버텨내고 살아갑니다. 이러니 중이의 명성이 외국에 닿았고 주변 외국 제후들의 힘으로 19년의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진문공으로 거들이 납니다. 이 외국의 도움을 받았으니 외국의 간섭을 받을 것 같았지만 진문공은 적극적인 개혁으로 진나라를 춘추오패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진문공이 19년 방랑할 때 끝까지 같이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문공은 이런 사람들을 최측근으로 등용하니까 나라가 안정화되었죠. 이 삼국지의 유비도 사실 대기만성형이었잖아요.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전까지 유비가 조조 손씨 일가와 함께 중국을 3등분하는 황제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유비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이 진문공과 유비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진문공이나 유비나 그들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이 같이 고생하며 곁에 있어줬다는 거죠. 서양인들 중에서도 대기만성형 많죠. 예술가들로 뽑아보자면 물론 모차르트나 피카소 같은 극소수의 천재들도 있지만 프랑스 인상주의의 대가인 세잔의 작품들 중 걸작이라고 칭송받는 작품의 절반 이상이 그의 나이 50대 이상에 그려진 것들이며 앤디 워홀의 경우 20대부터 예술계에 종사했지만 정작 그의 명성을 안겨다 준 건 30대부터였답니다.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거장 차이코프스키가 호두깎기 인형을 완성했을 때가 50대였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어려서부터 음악 공부를 했지만 선생님이나 주변에서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래도 차이코프스키는 계속 음악 활동에 전념하다가 조금씩 명성을 알리더니 50대의 호두깎기 인형을 완성한 겁니다. 우리는 늘 진로와 미래에 불안해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결말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천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아무도 몰라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내공을 쌓았죠. 이 영상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스스로를 믿고 묵묵하게 긴 마라톤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대표님이 이 말을 꼭 해달라네요. 꼬부자가 꼬북집 광고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